아,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가 주는 본질적인 그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진부한 말인 것 같고, 이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할리데이로 내셔널 홀리데이로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의미는 더 이상 어떤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 인해서 되어지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명절로서 치부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 때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대 성인쯤 중에 한 명인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인간적 가르침을 전파했던 사람이었는지,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좋은 일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했는지, 그런 인간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이 크리스마스 때 성찬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한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도래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주시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통해서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생명의 빛을,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한 이유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윤리적인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시러 온 분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 윤리적 도덕적 선행,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아니고도 동시대나 그 이후나 그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인간적인 집단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교회가 아닌, 철치가 아닌,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즐겁게 하는, having fun time 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having fun time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의 피로를 채워주는 정도의 그런 인간적 커뮤니티 센터로 교회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 위대한 지도자로 치부하고 믿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보면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결국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냥 보통 라이트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 바로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 큰 빛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반면에 그 큰 빛에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흑암에 행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흑암, 어두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던 영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에 행하던 자들, 오늘 저기 뒤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1년 전에 진리 안에서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진리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꺼려하고 별로 진리가 자기의 삶에 영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진리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진리가 절대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흑암에 행하는 자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빛, 광명, 생명의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빛에,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아는데 누구나가 이 빛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것 같지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기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이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는다면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이니까 자기의 적나라한 악의 모습이, 악이, 죄악이 다 보여주니까 그 빛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싫은 거예요. 자기의 악이 다 드러나니까, 익스포즈가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결국 빛을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말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본 자들, 비춤을 받았던 자들이 그 중에서 그 빛에 가까이 오고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보십시오. 전에 예수님 모를 때입니다.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이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요즘에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예수님의 탄생이 벌써 오래전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에서 기록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오심이 미리 예언되었고 이것이 성취될 것을 미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빛, 바로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더 이상 흑암이 없었고 없게 되고 결국 영화롭게 되었도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흑암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더 이상 이제 흑암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흑암에 산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재고해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진정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빛, 예수님과 사귀는 삶, 이것이 바로 큰 빛을 본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빛을 본 사람들은 흑암이 없다고 합니다.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빛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화되었다고 합니다. glorify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리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 3단계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구원의 최종 마지막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끝에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놓여있고 흑암 안에서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거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하였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단순히 having fun? 사람들과 그냥 좋은 시간 갖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흑암에 놓여있던 자들이, 진리를 모르던 자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여러분 진리의 빛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자 큰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이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 혈통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케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제 얼마 있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유다의 이제 이 후반부에서 기록된 그런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막 그런 회개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에레미야만 가도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에스겔은 완전히 망한 그 바벨론에서 쓰여진 말씀이죠. 이 나라가 얼마나 있으면 이제 다 망할 나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다 망하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창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성케 한다, 이 나라를 창성케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적인 측면에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나라, 이 민족적 테두리 선에서의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 않고 영적 테두리, 영적인 측면에서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나라라는 것은 바로 믿는 모든 자를 함축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구성원들, 믿는 자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 민족들, 믿는 자들,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창성케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모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 구원은, 이 즐거움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된 자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기쁨이다, 실제적인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간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무엇과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Abstract joy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joy가 아닙니다. 머리에 맴도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지하는, 우리의 삶에 실지하는 그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 상실했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할 때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때 자원하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생겨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은 원타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원타임 익스피리언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The joy of your salvation. 이 구원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그냥 맛보는,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한번 맛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지속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에서 뱃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샘솟도록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으로, 구원 받은 그 시점서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충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천인, 크리스천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그러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크리즈했다, 증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희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6절을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available하고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바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only one person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이런 구원 이후에 즐거움의 삶을 가능케 하는 삶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건 나라, 거버먼트, 뭐 정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치, 모든 나라가 통치된다는 거죠. 그를 빼놓고는, 그를 떠나서는 이 세상, 이 나라 자체가, 이 세상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받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영어로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합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wonder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경이적인 기적을, 그런 기적을 창출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묘자다, 모사다라는 것은 카운셀러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드바이저라는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뭔가를 추진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모사꾼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근데 그 모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모사다, 그런 의미에서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루시를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추진하시고 이루신다. 이것을 뜻할 그런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Mighty God. 이 전능하시다. 이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붙여진 칭호였죠. 근데 예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면 여러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Mighty God이라는 거예요. Mighty God.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실존하시는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Eternal Father 이렇게 되어 있죠. Everlasting Father. 근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왜 아버지라고 했느냐? 아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뭐 성부 하나님 그런 분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프로텍트한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호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창조자다, 그리고 또한 아비와 같이 그 백성들을 taking care of 한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같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화목한 관계, 제대로 된 온전한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그리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